고대 이집트 제국을 보면 제국의 힘이 아주 강력하였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통치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이 번성하면서 그 힘이 커질 때마다 이집트의 왕들은 어김없이 억압과 박해를 가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노예들이 만일에 번성하게 될 경우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씨를 말려버렸죠. 그 수를 강제적으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억제하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그냥 다 몰살시켜 죽일 때도 있었고, 어떤 왕의 통치 기간에는 아가들이 산채로 나일강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나일강에 버리게 한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이었어요. 그런 이것이 마치 신적 제의, 신적 제사처럼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듯 그 아이들을 그 강에다가 던지기로 했는데, 자신의 나라의 아이들은 거의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노예로 잡아온 아이들, 그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산채로 강에다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노예들의 입장에서 이 나일강은 가슴 아픈 죽음의 강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고 또 그런 상징이 있었죠. 이런 맥락에서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교독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가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태어날 때에 고대 이집트의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강성하여지자 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을 하였고 여자여든 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당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을 가만히 보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끔 이 구절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한다. 못생겼더라면 어쩔 뻔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때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속에서 나온 창조물과 같은 그 아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던 것처럼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잘생겨서 좋았고 못생겨서 싫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가고 심히 좋았던 거죠.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석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얼마나 예쁘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잃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숨겼겠습니까?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은 지금 이 요게벳의 마음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심정인지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자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겠습니까? 심히 보기 좋아서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3개월 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이 아이를 나라의 왕의 명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온 거예요. 이보다 더 비통하고 이보다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 이 요게벳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장 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나무진도 같이 한번 칠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요게벳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역청과 나무진이 저는 다 눈물로 범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상자에 볼품없는 갈대 상자 상자에 아가를 담습니다. 아가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아가가 보이겠죠. 아이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아이컨택을 배우고 있는 중일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눈망울을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었겠죠.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제 그 갈대 상자 안에 갓 태어난 갓난아이기를 집어넣어 놓고 눈을 마주보며 그 어머니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품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키울 수 없어 이 강가에 내어 던지는 이 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참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였겠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아이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강물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그 갈대 사이에 출렁출렁 거릴 때 저는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어머니가 이 요게벳이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주세요. 모세라는 이집트식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이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를 건져내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건져내는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인도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들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첫 줄이 무엇입니까?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살아가다 보면 삶이 어디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스스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신앙이 있던 신앙이 없던 삶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의 삶은 참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마치 돈이 있으면 온전해질 것처럼, 마치 명예가 있으면 온전해질 것처럼, 내가 건강이 있으면 온전해질 것처럼, 권력이 있으면 온전해질 것처럼, 때로는 내 자녀가 잘 되면 나의 삶이 좀 온전해질 것처럼, 너무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든 나의 삶을 대신 채우기 위해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때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게벳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때론 어떤 절대적인 큰 일을 만나서 아,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만, 때로는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꾸준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안타까운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가도 기도를 하면서도 조금만 내 삶이 불편해지고 조금만 내 계획과 맞지 않고 조금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근심하여서 마치 죽을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실 만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포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세워두고 뭐 이렇게 후드를 열어봤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연기는 나고 차는 고장 났고. 그런데 뒤에 털털털털 거리면서 또 다른 포드 자동차 한 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신사가, 나이 많으신 신사 한 분이 탁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꼼히 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자기가 잠깐 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저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혀보지 않았을 것 같은 저 노신사가 뭘 안다고 지금. 그런데 이 어르신이 엔진을 턱턱 두 번 세 번 손을 놓고 만지니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아,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노신사는 다름 아닌 포드 자동차를 만든 회장이었습니다. 만든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쉽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낙담하고 어두울 때,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고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나를 만드시는 이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서 묻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서진 인생이 다시 완전히 만들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온전히 만지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직접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핍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관계적으로, 사업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때 그 아이를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단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그 상황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 어이없게도 나를 잘 모르는 돈이 저를 압니까? 돈이 우리를 알아요? 권력, 권력이 나를 압니까? 권력이 나를 만들었습니까? 힘, 자녀, 더 말이 안 되죠. 나를 잘 모르고 나를 만들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놓고 마치 나를 온전히 해줄 것처럼 믿고 신봉하면서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을 더 자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삶이 온전히 제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삶이 온전히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운전을 너무 좋아해요. 전 아직까지 운전해서 피곤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모든 행사에 운전을 저를 다 시킬 것 같은, 그러고도 남으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에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년 반을 퍼블릭 버스로 통학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때 제가 독산동, 서울 독산동에서 서울 고척동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이에게는 작은 거리는 아니에요. 아침에는 출근길이랑 겹치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쌤씨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교길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럼 저는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일 잘 보이는 맞은편에 앉아서요, 하루 종일 그분이 하는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따라하고, 너무 그 모습이 저에겐 대통령보다 더 멋있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요, 어머니 바느질 그 뜨개질 통을, 그 알죠? 바구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게 이제 운전된 거예요. 그리고 실을 큰 실통을 오른쪽에 놓고 뜨개질 코 길잖아요. 그걸 가운데다 탁 심어요. 그럼 얜 스틱이에요. 그리고 지우개랑 볼펜이랑 이런 걸 가져다가 버튼들을 만들고요. 학교 갔다 오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불이 나게 가서 그 세팅을 한 다음에 오고 가는 그 길을 다 왕복을 한번 해야지 하루 일과가 이제 집에서의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안내양도 부르고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코 누르는 게 커피 마시는 뜻이었더라고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그 버스를 타는데 기사 아저씨가 쟤는 운전기사를 시켜도 될 것 같다 그러셨어요. 항상 내 옆에 앉아서 그걸 다 따라한다고. 그 108번, 108-1번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사분들이 저를 타면 신통방통해가지고 막 껄껄거리면서 웃으셨던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운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고 싶어 했을지언정 그 어느 기사분도 저에게 키를 맡겨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옛다 너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자동차를, 그 큰 버스를 제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초등학생이 그 버스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 평생의 소원 하나가 뭐냐면요, 비행기를 한번 몰아보는 거예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가끔가다 이 구글 쳐서요, 그 앞에 있는 그 비행기 오퍼레이션 하는 그 패널들을 보면서 혼자 흐뭇하게 이렇게 큰 창 띄워놓고 제가 이렇게 기장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몰면 어떻게 돼요? 테러범이 될 수가 있어요.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그 비행기를 가장 잘 아는 기장이 몰아야 제일 안전해요. 이와 같이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운전하여 주실 때에 좋은 세상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초보 운전자입니다. 아시죠? 여기 지금 삶을 두 번째 살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처음 태어나고 처음 살아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한 70, 80대신 어르신께서 아이 그 40살 조금 넘은 젊은 목사가 삶을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본인 스스로도 나는 삶을 잘 알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면 이건 연령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삶 앞에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살아보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늘 실수가 많고 잘 모르는 것 당연합니다. 버스와 비행기 같은 것은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 삶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딱 한 분 계신 그분에게 내 삶의 그 운전석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집스럽게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떡하니 버티고 서서 어떻게든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조종을 해야만 안전할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운전해야 하는 그 운전석을요,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래요.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이면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차리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뉴플레이트하고 내가 그렇게 컨트롤을 해야지만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는 갈대상자 그 위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가를 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이 들어갈까 역청을 치라고 나무진을 발라서 강가에 띄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게벳에게는 아주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게벳에게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볼품없는 갈대상자와 아이를 지켜줄 것이 나무진 그리고 역청밖에 없었지만 요게벳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찌 그 허접한 갈대상자에 자기 생살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그 허접한 상자 속에 아이를 넣고 강가에 뛰어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요게벳에게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길에 참 주인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요게벳에 있어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신앙 고백에 무엇을 담아서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너머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과 좌절과 고장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고쳐주실 분은 나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온전히 제어하여 주시고 운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이 아기 모세를 담은 어색하고 그 궁색한 갈대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출애굽기 이후로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 단어 테바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 딱 한 부분에 걸쳐 이 테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창세기에서 쓰였던 테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불안하고 볼품없던 상자가 아기 모세를 지켜주는 방주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이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강가의 물결들, 지나가는 배들, 풍랑들,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테바, 그 볼품없는 상자를 뭘로 만들어주셨다고요? 방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이 갈대 상자, 상자를 표현할 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26번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동력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방주와 그저 강물이 일렁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물이 덮치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갈대 상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테바, 방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팽배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만 하나 있으면요, 내 삶이 온전하여지고 안전할 것 같은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천지만 만들었나요?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아시고 더군다나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자 내 참 부모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길에 다른 물주들을 제발 올려놓지 마세요. 이제 이민 1세대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얻고 자녀들도 대학을 가고 또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이제 적당히 이루었다, 그 적당히 이루었다가 내 물주의 자리에 앉지 않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허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처럼, 안정하게 할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처럼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추락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갈대 상자와 같은 그 보잘것 없는 것도 테바, 방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생존 확률이 극히 적은 강가에 아이를 내다버려야 했던 그 요게벳,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9월이 되니까요,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12학년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으시고요, 또 이미 대학을 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아이들이 FFM, Resurgence, 중고등부 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가면 좀 멀어지고 결혼 때 돌아보니 아이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때 그 어미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강가에 아무것도 없는, 보호장치 없는 그러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뉘어놓는 그러한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갈대 상자를 테바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부모가 옆에서 체크해 주지 않으니 그 아이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 아이가 어디를 가든 테바로서, 방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겁니다. 금요 기도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가는 모든 것을 테바로 만들어놔요. 이 요게벳의 그 가슴 찢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으로라고 아까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아이를 떠내보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믿음이 아이를 민족의 지도자로, 목자로 세우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앉아계신 한 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방주로 꼭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누구든 우리 초대교회에 나오셔서 이 금요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테바의 귀한 역사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편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